자, 오늘부터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BC 12세기 말부터 약 1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체제로부터 왕을 세우는 그 중앙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세상에서도 잘 알려진 다윗 왕, 그리고 조연으로서는 다윗 왕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이 두 명의 왕을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터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의 그 연합성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 여기저기 흩어서 사는 부족 국가로 전락해버리는 반면에 그 블레셋은 날이 갈수록 강해져서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이스라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뺏어서 그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인 위기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아주 군사적인 위기로 발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 왕을 기름 부으시고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아주 우뚝 서게 됩니다. 이런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을 하나님 선지자의 등장은 아주 필연적인데,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품으로써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아들을 애타게 바라는 한 여인의 통곡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 첫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새벽 기도가 떠오르죠? 근데 지금 주위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미국 크리스천은 여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교회를 오면요, 우리 교회를 수여하고 있는 그 히스패닉 교인들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을 하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적당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결사적이라고 할까요? 히스패닉 목사님에 의하면은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민 초기에 가졌던 비슷한 문제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먹고 사는 문제와 또 합법적인 그 체류 비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당면한 문제와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고, 한편 오늘날 미국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글쎄요, 그들의 영성이 우리보다 떨어져서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생계를 위협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새벽잠을 설치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좀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쉬지 말고 무엇을 기도하라는지 그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계속되는 구절은 기도의 속성을 힌트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에 호흡을 중단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니까 기도 중단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유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한나는 연회장에서 홀로 빠져나와서 여호와전으로 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의 어머니로 알려진 한나에게도 기도를 하게 된 절박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은 기도의 게으른 우리에게 좀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데 당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것은 여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어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한나의 아픔은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고 너무나 큰 상처가 돼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한나를 불쌍히 여긴 그 엘가나는 제사가 끝난 후 그녀에게 음식을 갑절로 주어서 한나의 슬픔을 위로하려 하지만은 위로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남편을 가운데 두고 경쟁을 벌이던 분인 나는 질투가 나니까 한나를 위로하기는커녕 기회만 있으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가 없는 이유는 한나의 잘못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6절, 7절 새 번역으로 읽으니까 더 상당히 더 리얼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았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은 분인나가 여호와전에 올 때마다 자기를 더 업신여기고 괴롭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 우리가 성경에서 최초로 보는 묵상기도인데 우리 묵상기도, 오늘날 기도에서는 우리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기도를 할 때는 소리내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생각하지만은 한나가 마음에 온통한 곳이 많아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은밀히 호소하는 것인데 자 이런 은밀한 기도조차도 관습대로 소리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제사장까지 술주정꾼으로 취급을 하는데 참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찌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한나가 자원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서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나는 이런 이 소원 기도로 기도의 어머니라는 칭찬을 받는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도 기도할 절박한 사연이 있으면 우리도 기도의 용서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룻기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고 서원 기도를 받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러니를 설명할 수 있는지 오늘의 숙제입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만일 남편이 죽기라도 하면은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아주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인데 우리 첫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비롯해서 그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 리브가의 며느리 라헬, 이 집안은 아주 3대가 걸려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손의 사사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한나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부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힘든 세월을 보내지만 결국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 요셉, 삼손, 그리고 사무엘. 자, 성경에서 이 사람들 빼면은 하나님의 구원사는 다르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람들에게 애간장을 태우고 그러고 나서 아들을 주시는 걸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 해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인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쓰실 테니까 토달지 말고 바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는 금쪽 같은 귀한 내 자식을 순순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한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너무 간절하고 급해서 그러는지 아예 아이를 낳기도 전에 아이 주시면은 나신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나실인 히브리어로 나지르, 구별하다, 바쳐지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평생을 혹은 일정 기간을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의 서원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아직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나라는 불임 여인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이상한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는 서원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얻은 우리 기도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한나의 분을 받아서 한다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배워왔습니다. 근데 만약 한나에게 아들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 평생 나신으로 선뜻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평생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사역할 헌신할 사람은 꼭 있어야 하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 이래 자신의 일생을 그리고 쉽게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더욱이 자진해서 나신으로 아들을 바치는 어머니는 쉽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 다 이기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과연 누가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마 하나님의 큰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는 우리 유명한 말 있죠? Here am I, send me.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찬송가도 있죠. 이렇게 이사야는 대답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사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거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한나의 소원 기도의 그 동기는 자신에서 아들을 드리겠다는 그 헌신적인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의 서름과 그로 인한 경쟁자 분인나와의 감정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하나님 선지자의 출현이 절박한 삶의 필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통곡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면서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무엘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막이 오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뜻과 아들을 애타게 바라는 한나라는 여인의 그 소원이 합쳐져서 사무엘의 출생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과 한 개인의 필요를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윈윈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천에게 우리 개인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과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먹고 살면서 하나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까지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린 것처럼 이 분열과 이방 민족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도 그들을 구원한 왕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의 출생은 이 두 가지 필요를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이 한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필요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 세상의 괴롭힘과 업신여김 속에서 우리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 호소할 때는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기도에 몰입해서 나이 몸은 수치한 것 같아도 기도에 몰입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마치면은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행전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박목사 영광 우리 많이 배웠지만은 사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주님이 나를 맞으시려고 일어서는 것. 저한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일어섭니다. 우리 맞으러.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 임종 때 나를 지켜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 증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이유보다 죽는 모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 제목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는 거 빼고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 이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 우리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에서 39, 예수님의 그 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47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 참다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어 드리는 간절한 기도지만은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시는 간절하게 하시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왜 응답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할만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기도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꾸어서 계속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우리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우리 기도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아주 자주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고 우리 고민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하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꼭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 또 들어주실 것으로 의심치 않았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반면 기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과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꼭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원하는 학교를,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을 못 받고 막상 다른 직장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직장에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기도응답을 하지 않고 이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아주 자주 발견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한 개인의 삶 속에서 필요한 그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한 개인의 필요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기도응답은 우리 기도의 자세, 시간, 강도, 간절함과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아무리 나의 기도가 간절하다 할지라도, 내가 강청하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다르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마치시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바꾸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기도한 우리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만한 지혜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똑똑한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공부 집어치고 비즈니스 하겠다고 간절한 소원을 아무리 때를 쓴다고 여러분 들어주시겠습니까? 한나가 소원을 할게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맞추어 기도하도록 한나를 서원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테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갈 수가 있는가, 그거 고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정의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면서 크리스천의 영적 호흡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를 쓰면서 강청기도로 나의 뜻을 관찰하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최초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뜻에 강요된 것 같은 한나의 소원기도,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어린아이를 어머니께 띄워놓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하지만은, 만일 사무엘이 한나의 손에 키워졌다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꿀꺽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인의 필요를 잊지 않으시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다른 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들이 없는 한나의 괴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이상한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